케인스 매거진 2024년 8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케인스 매거진입니다. 케인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샘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정보를 담은 소리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 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대를 점자책과 녹음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의 웹 매거진에서 케인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망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앱 경기 보이스 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인스 매거진 2024년 8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좋은 님의 이야기. 귀염둥이 학교에 가다. 2. 특집 결혼식 날 찾아온 용서. 3. 좋은 님 심화당 개구리와 동그라미. 좋은 님의 이야기. 귀염둥이 학교에 가다. 둘째 다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키도 반에서 제일 작고 말할 때 아직도 혀짧은 소리가 나는 우리 집 귀염둥이 막내. 이면지라는 글자를 보고 엄마, 면지가 누구야? 라고 묻고 물티슈가 다 떨어졌다는 말엔 어디서 떨어졌는데요? 하는 천진난만한 아이가 학생이라니. 공책에 자기 이름을 눌러쓰는 작은 손을 나는 생경하게 바라봤다. 입학식 날, 다미는 들떠 있었다. 할머니가 사준 새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맨 채 양쪽으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방방 뛰었다. 친구들과 강당에 줄을 서서도 교실에서 선생님과 인사할 때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했다. 귀갓길에 귀염둥이야, 그렇게 좋아? 하고 물으니 다미가 갑자기 주위를 의식하며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 그렇게 부르지 마. 귀염둥이를 귀염둥이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불러? 서운함을 표현해도 꼬마 신입생은 단호했다. 이름으로 불러줘. 그날 밤, 샤워를 끝내고 우리의 마사지 시간이 찾아왔다. 나는 언제나처럼 마사지 가게 사장님이 됐다. 손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 보죠? 아이의 작은 등과 엉덩이에 베이비 오일을 듬뿍 바르며 가볍게 눌렀다. 연두부 같던 살이 조금씩 여물어감을 느꼈다.
네, 사장님. 제가 학교를 갔다 오느라 바빴거든요.
와, 학교에 가셨어요? 어땠나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이 머리도 길고 착해요.
그럼 오늘 제일 좋았던 건 뭐였나요, 손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에 뭘 말하려나 싶었는데 대답이 의외였다.
지금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사랑이 가득한 집은 무릇 행복의 원천이다. 자라나는 아이에게는 더욱 그렇다. 따뜻한 샤워, 영양가 있는 식사, 포근한 침대, 좋은 향기가 나는 로션, 가족과 나누는 다정한 말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쟁을 치르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때마다 도서관에서 재밌는 책을 왕창 빌려다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아침저녁으로 꽉 껴안는다. 젖은 머리를 정성껏 말리고 눈코 입도 콧구멍도 사랑스럽다고 알려준다. 내 아이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한다.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한다고 눈 맞추며 말한다. 사랑 많은 아이가 다른 이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자랄 거라 믿는다. 미동 없이 엎드린 아이의 발바닥을 꾹꾹 눌렀다. 늘 그렇듯 마사지 도중에 잠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우리 둘이 있을 땐 귀염둥이라고 불러도 돼.
마음속 깊이 사랑이 넘쳐 흘렀다. 귀여우면 왜 깨물고 싶다고 하는지 알게 한 아이.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있다면 다미는 이미 그 일을 다 했다. 남은 생동안 피어날 아이의 모습을 언제나 기쁘게 지켜보고 싶다. 이상으로 조은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특집 결혼식 날 찾아온 용서. 내 나이 20살, 어머니가 갑자기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 친척들이 병문안을 온 날이었다. 누구도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던 그때 큰 고모가 말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몇 개월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큰 고모는 내게 위로는커녕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한탄했다. 친구와 다퉈본 적도 없는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싫어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가족을 이렇게 미워해도 되나 싶어 마음이 불편했지만 상실의 아픔에 힘들어하고 있을 아버지에게 차마 고모 얘기를 꺼낼 순 없었다. 그렇게 속으로만 화를 사귀며 시간을 보냈다. 10년이 흐른 2020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하객을 부르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다. 실은 큰 고모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아빠가 이미 친척들을 초대한 뒤였다. 큰 고모를 다시 봐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제일 먼저 얼굴을 드러낸 사람은 큰 고모였다. 어려운 형편에도 최대한 차려입고 불편한 다리로 힘겹게 나를 향해 다가왔다. 큰 고모는 대견함과 미안함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꼭 안으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 그제야 고모와 눈을 맞추며 활짝 웃을 수 있었다. 웃음소리만이 가득한 결혼식이었다. 식이 끝나고 어머니가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다. 난 엄마에게 고모를 용서했노라고 고백했다.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모가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꺼낸 말이었다는 걸.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고모 역시 나만큼이나 눈물을 흘렸으니까. 어쩌면 나는 미워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건지도 모른다. 나는 행복을 되찾았다. 미운 마음을 걷어내고 나니 어떤 괴로움도 없이 어린 시절 내게 잘해준 고모만 기억에 남았다. 이제는 고모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상으로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조은님 시마당. 개구리와 동그라미. 작은 등에 설산만한 돌을 쥐고 개구리야, 너 어디를 가니? 나 너를 따라가 볼래. 홀쭉해진 배를 채우도록 내 주머니 속 사과를 꺼내 슬쩍 돌과 바꾸어 놓아도 보고 어두운 밤에 눈앞이 까무룩 잠기거든 내가 한달음에 공중을 날아 돌 위로 달을 반짝 켜놓기도 할게. 이따금은 집도 되고 꿈도 될게. 돌이 주는 선물같이 너 따라 나는 동그랗게 있어볼래. 이상으로 조은님 시마당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아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테니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고통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 2. 그러나 수기 선택은 네모 3. 새벽 햇살 그때 그 약속 나를 흔드는 한마디 고통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책장을 잠시 덮게 만드는 책이 있다. 고통은 너를 삼키지 못한다가 내게 그런 책이었다. 인종태 학살의 지옥을 탈출해 홀로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서 산 데오 그라시아스의 이야기가 담겼다. 데오는 아프리카 빈곤국 부룬디에서 태어났다. 오탄벌로 초등학교를 마칠 정도로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해 부룬디 의대에 들어갔다. 촉망받는 인턴 의사로 근무하던 1994년 참극이 벌어졌다. 전체 국민의 85%를 차지하는 후투족이 소수인 투치족을 무차별 살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후투족 민병대를 피해 수십일 동안 깊은 숲과 강을 헤맸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다. 곳곳에 널브러진 시체를 보면서도 이유 없이 웃음이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천신만고 끝에 학교로 돌아온 그는 백인 친구가 사준 미국행 비행기표로 조국을 탈출했다. 뉴욕에 도착했지만 영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다. 대호의 삶은 절망스러웠다. 식료품 배달원으로 일하며 공원에서 노숙했다. 건강이 나빠져서 입냄새가 심했고 사람들에게 마약 중독자로 오해를 받았다. 시체로 가득한 악몽을 꾸며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영양실조 상태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텼다. 어느 날 교회로 배달을 갔다가 샤론이라는 여성을 만나며 그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 샤론은 수녀원에서 30년을 지내다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회에서 적은 급여를 받으며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호에게 병원 진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한 은퇴한 교수 부부에게 대호를 만나달라고 간청하기도 했다. 그들은 대호와 만난 후 몇 달간 고민한 끝에 그를 자기 집에서 살도록 했고 $6,000라는 비용을 지불해 그가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대호는 고통 속에서도 꾸준히 공부해 컬럼비아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가난한 나라에서 전염병 퇴치 활동을 하는 단체인 PIH, Partners in Health를 알게 되고 그 이념에 감동받아 함께 일했다. 이러한 의료활동이 결국 집단 학살과 같은 끔찍한 재앙을 막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런가 하면 성당을 찾아가 조용히 앉아있기도 했다. 평화를 찾으려는 그만의 방법이었다. 종족 간 학살 사건으로 인한 증오 대신 다른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책임을 깨닫자 서서히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주변의 도움으로 갖가지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의과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부룬디로 돌아가 병원을 열겠다고 마음먹었다. 가까스로 얻은 안전한 생활을 포기하고 악몽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란 힘들었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2007년 부룬디의 병원을 건립했다. 그곳은 가해자인 후투족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다. 그의 과거를 알게 된 이들 중 일부는 몰래 찾아와 사죄하기도 했다. 이 책의 원제는 남아있는 것 안에 있는 힘이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아는 사람도 돈도 없던 대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병든 심신뿐이었다. 그랬던 그가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남은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끝은 아니었다. 쓰러진 나를 누군가가 매번 일으켰다.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은 그는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가능성을 놓지 않았다. 짐가방에 의학 교과서와 청진기를 꼭 넣고 다녔다. 병든 몸속에 진짜 힘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후투족을 피해 다니다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한 후투족 여인이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며 일으켜 부축했고 후투족 민병대 앞에서 뇌아드리오 라며 감싸 안아준 덕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미국에 들어올 때는 공항에서 일하던 세네갈 인부가 통역을 해주고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 미국 생활에 대해 알려줬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샤론과 교수 부부처럼 선한 사람들 덕이었다. 부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살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온 힘을 다해 타인을 돕는 이들도 있었다. 대오는 자기 자신과 선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기에 살아남았다. 희망은 고통 아래에 숨어 있다. 어둠을 견뎌내면 희망이 찾아와 끌어올린다. 대오는 그 희망을 그대로 살아냈다. 그의 삶은 증언한다. 고통은 그 아픔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라. 그것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수기. 선택은 내 몫.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 2시간 전만 해도 아들이 커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열심히 살아보겠다던 사람이었는데 남편 회사 지점장에게 연락이 왔다. 남편의 전화기가 꺼져 있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자신의 신체 일부라도 되는 듯 휴대폰을 하루 24시간 껴안고 사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며 연락해보겠다고 했다. 역시나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안내뿐이었다. 왠지 모를 이상함을 감지했다. 지점장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남편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고객의 차량 인도금을 받은 뒤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타지로 시집와서 지난 세월 오로지 아들만 생각하며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다. 힘들었지만 견디다 보면 언젠가 남들처럼 번듯하게 자리 잡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버틴 시간이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경찰들은 한 달 동안 수시로 연락을 해오고 가게를 드나들었다. 왜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며 나를 책망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부터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친정 식구들도 크게 놀랐는지 평소 혈압에 문제가 있던 아버지는 쓰러지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건가? 황망했다. 아침에 가게에 나가 태어난 척 일하고 퇴근하면 집으로 달려가 아들을 챙기고 재웠다. 그런 뒤 작은 방에 혼자 남으면 한없이 울기만 했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인 것만 같아 세상을 등지고 싶은 날도 많았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꼬박 두 달을 보냈다. 몸무게는 10kg이 빠져 있었다. 그날도 모든 게 꿈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눈을 떴다. 왠지 머릿속이 깨끗하더니 남은 부채를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 계획이 떠올랐다. 아직 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도 생각했다. 아들에게 아빠의 부재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지,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궁리하자 마음이 굳건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겪어내야 할 일이라면, 그리고 내 아이의 일이라면 피하기보다는 헤쳐나가고 싶었다. 이대로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어떻게든 털고 일어나서 매듭을 짓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모든 걸 일사천리로 해결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내 앞으로 받은 각종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은행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다. 서류상 이혼이 완료된 후엔 아들의 성본도 내 성으로 변경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었다. 아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며 아빠 얘기를 꺼내는 순간이었다. 가슴이 턱 막히는 듯 했다. 그럴 때마다 아빠가 아직 마음의 정리를 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아빠가 돌아오면 그때 얘기하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몇 년이 흘렀다. 아들은 내게 말한다. 아빠는 우리를 잊은 것 같다고. 그래도 엄마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나중에 커서 꼭 엄마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엄마를 제일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를 위로한다. 처음엔 이런 일상이 돌아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만 생각했다. 열심히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억울하고 분했다. 그 사람이 한없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인생을 흘려보내지 않기로 했다. 아직까지 수많은 부채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문득 눈을 뜬 아침, 용기를 얻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나는 오늘도 당당히 하루를 살아간다. 이상으로 그러나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새벽 햇살, 그때 그 약속. 몇 년 전 여름 초등학생이었던 두 아이가 꼬깃꼬깃 접은 지폐와 500원, 100원, 심지어는 10원짜리 동전까지 한아름 가져와 말했다. 아빠, 어제 본 TV 여행 프로그램에서 스위스가 나왔어요. 가서 퐁듀 먹어보고 싶어요. 이 돈 진태랑 같이 모았는데 다음 가족여행은 스위스로 가요.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지 150만 원이 넘었다. 나는 냉큼 말했다. 그래, 이번 크리스마스 여행은 스위스다.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멋진 것도 구경하자.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 그해 가을 10년 넘게 운영한 회사가 코로나19로 주저앉았다. 부도를 막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아이들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150만 원을 다 써버렸다.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은 이곳에 왔다. 얼마 전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다. 어느새 중학교 2학년이 된 딸 윤지가 아빠가 보고 싶다며 울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들한테는 중국으로 일하러 갔다고 해뒀기에 전화도 편지도 가급적 하지 않았다. 오직 아내를 통해서만 안부를 전하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읽으니 마음이 무너졌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용기를 내서 중국에 있는 척하며 딸과 통화했다. 3년 만에 대화라서 그런지 개면쩍고 긴장됐다. 윤지는 그런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었다. 화가 1분 정도 남아있을 때 내가 말했다. 윤지야, 보고 싶다. 아빠가 빨리 돌아갈게. 아빠, 한국 오면 저랑 진태랑 맛있는 것도 먹고 멋진 곳도 가고 스위스로 꼭 가족여행 가요. 그 말에 밤잠을 설칠 만큼 가슴이 아팠다. 다음날 아내와 전화를 하다가 윤지와 진태가 스위스 여행 약속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아내는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했다. 지금도 아빠가 한국에 오면 가족여행 갈 수 있게 또 둘이서 돈을 모으고 있다면서. 회사 어려워지고 당신이랑 내가 둘이 돈 얘기를 자꾸 해서 애들이 스위스 여행을 핑계로 돈을 줬던 것 같아.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때 일은 그저 우연일 거라고, 진짜 가족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의 한 행동일 거라고 생각하고만 싶다. 윤지야, 진태야, 최대한 빨리 돌아가서 그때 그 약속 지킬게. 사랑한다. 이상으로 새벽 햇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3으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 감사합니다.